시편 57편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로 다루고 있고 영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 삶을 이렇게 사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어쩌면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청교도 시대 때 우리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화형주에 매달려서 불이 지펴지고 사실은 불에 태워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형에 맞먹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 암흑 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주에 매달려서 단지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한마디만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만 하면은 이 처형을 당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저렇게 화형주에서 불사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사자가 이 원형 경기장 그 밑에 지하실에는 사자 이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지하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이 왼쪽에는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들이 조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즐기고 환락에 빠져있고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는 그런 처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저렇게 모여있고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금방 그림을 보고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렇게 원형 경기장에까지 끌려 나와서 사자에게 찢기는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생명을 아까우지 않고 그들이 지켰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추구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유일하고도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목표가 될 때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모두 다 그리고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57편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시편은 전부 다 이 찬양 가사잖아요. 찬양 곡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찬양으로 드리는 다윗의 신앙의 간증이요. 그리고 다윗의 소원이요. 그리고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서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57편을 기록한 그 찬양을 부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참 그 굴에 들어가서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갈 곳을 찾다가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찾아 들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저렇게 깜깜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윗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그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은 상처받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그런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라. 근데 이 깜깜한 굴 속에 400명이나 그렇게 모였으니까 그들의 삶을 한번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겠어요.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양식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삶의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 굴 속에서 아마 다윗이 이 시편 57편의 이 가사를 이렇게 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이고 해서 이 400명이 다윗의 인도를 위해서 노래를 함께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굴 속에서 깜깜한 굴 속에서 청하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그 노래가 뭔가 하면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의 영광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찬양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영광이 그 깜깜한 굴 속에 임할 때 참 무시당하고 환난받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뭐였는가 하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사울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꿈도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그의 꿈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른 시편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곳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각자 다른 그런 삶의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도 상처를 받은 분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교회에 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33편에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운 동거함에, 형제의 동거함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여호와를 저희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였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이 바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은요, 자신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른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복귀시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복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복귀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왕의 즉위할 때 그 즉위식 때요, 불렀던 그 지었던 찬양곡이 시편 24편이에요. 영광의 왕이야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죠. 예, 그가 꿈꾸었던 그 삶의 목표, 그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그 왕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도 궁극적인 목적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다 살아오면서 딱 돌아보니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가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삶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하는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삶을 이렇게 살면서 삶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값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8년 서울올림픽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올림픽 때 세계적인 그 이목을 끈 육상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88올림픽 때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육상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었어요. 영광을 얻었죠.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제 MBC 그 방송 기자가 이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피스 조이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33살 때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의사가 되어서 1987년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를 장장 22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손이라는 찬사를 그가 받았어요. 기적의 손이라는 찬사를 듣고 나자마자 그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Gifted Hand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기적의 손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의 손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록을 그가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17페이지에는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위인됨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이다. 근데 사람은요, 다 칭찬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은 뭐까지도 춤을 추게 한대요? 고래까지도 춤을 추게 한대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사실은 격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격려를 이렇게 받을 때 그것이 칭찬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내가 그것을 칭찬, 격려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 영광을 내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많이 칭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내가 잘났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칭찬을 받더라도 칭찬을 받은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성경절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표현하기를 성경에서는 쉐키나라는 말로 영광을 표현했는데요. 그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대한 가시적 표현은 빛이에요. 빛. 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 곳은 어두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바로 선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리고 진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은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은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예수님께서 역사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은 가장 밝게 드러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행사하셨는데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치유하셨다. 그러면 병자가 나음을 입은 그곳을 통해서 무엇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행사에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낄 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체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요.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뭐 매일매일도 가고 1년에 한 번씩도 가고 어떤 절기가 있을 때도 가고 성전을 갔어요. 왜 갔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 어두웠던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우리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사실은 무거움, 무게, 가치있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무겁다라는 의미는요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있음 이것은요 하나님을 가치있는 분으로 여길 때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그렇죠? 요 위에 영광의 의미를 보면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고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삶이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게으른 생활 습관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고면했습니다. 게으른 생활 습관들,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이 마음 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탁 품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겠죠.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드러난 죄로 더럽혀지는 삶,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은밀한 죄들, 외식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의지적인 죄악, 그렇죠. 고범죄라 그러죠.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참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바로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가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 십자가 아래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해결해 놓은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곳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